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우리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 등 안정감 없는 신을 벗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심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100주년 기념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직위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2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후에도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국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속한 부르심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며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평안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수여 성경 공부를 위해 여러모로 섬기시는 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각 교구와 부서가 서로 잘 연결되어 하나됨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호연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근과 기도 안에 수여 여성 성가대회와 함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희도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지난 3일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투표도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사사기의 주제를 이렇게 줄이고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진짜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사기를 보면은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태를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진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또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욕망을 추구하며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소설을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 이름과 일본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등장하다 보니까 쭉 읽으면서 후반부에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사기 9장을 읽을 때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고 또 지역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전체 본문 말씀 이름과 지역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8장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그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과 또 주변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영웅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속하게 배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사 기드온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암흑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룹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왕으로 칭하는 아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부친이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을 따라서 사사의 직분에 머물렀던 부친을 뛰어넘어서 진짜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외가 세력들의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이 때문에 아비멜렉의 이런 수많은 아들 중에서도 신분적으로 가장 이렇게 정통성이 좀 떨어지는 결격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는 기드온의 다른 이복 형제들, 아들들을 제치고 왕으로 추대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간단한 산수 문제를 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나 되는데 이 70명의 왕을 섬기는 게 수월한지 아니면 한 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수월한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이고 결정적인 힌트 한 가지를 주는데 내가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1992년에 부산의 유력한 인사들이 초원 복집에 모여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자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지하는 대통령 뽑아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고 있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내가 너희랑 다 한 식구 아니냐.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면 그 영광 내가 독식하지 않겠다, 나눠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아주 대척되는, 하나님이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질서에 아주 대척이 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 간사한 제안을 외가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 즉 세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의 아주 그 달콤한 속삭임에 세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형제의 논리, 고륙지천의 논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은 70개를 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인격과 성품이 최악인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계획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정상적이고 또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저급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70명을 막 정신없이 다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부 다 포박하고 결박해서 한 바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려놓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 70명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 이 70명의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을 쫓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생존한 사람은 막내 아들 요담뿐이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마 그 위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요담을 막 잡으러 올 때 쉽게 도망도 갈 수 있고 또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밑으로 지르면은 뭐 자연적인 음향 효과가 있으니까 요담이 보기에는 그 위치를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서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이 어리석은 나무들이 등장하는 우화로 조롱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갔던 나무가 감람나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를 내는 올리브 나무죠. 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7년을 꼬박 잘 길러야 되고요. 또 15년에서 12년 정도를 끊임없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완숙한 숲이 이렇게 잎이 울창해지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나무에서는 1년에 한 500kg 정도 되는 정말 많은 올리브 열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참 복되게 만들어주는 탁월한 나무가 이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람나무가 왕이 될 법도 한데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느라 내가 지금 바쁜데 어찌 왕이 되겠다고 우쭐 될 수 있겠느냐, 본문에서 우쭐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우쭐 되고 싶지 않다. 이미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이 나무들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역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받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조리 과정에서 뭐 빵에 들어가면 참 빵을 달콤하게 만들고 또 술도 만들고 간식으로도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들 다 있는데 우쭐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를 하죠.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이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접근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빨리 자라나는 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호세아 이런 데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등장을 하고 또 이 포도 열매와 포도주는 사람들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질로도 자주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나무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참 행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통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버리고 포도나무 역시 내가 어떻게 우쭐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를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공통점이 뭡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참 섬기는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되어서 우쭐대면서 권력에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무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시나무,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가시나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아서 가까이 가면 찔리기도 하고 가시가 많다 보니까 그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정말 능력 있고 또 인품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중요한 요직에 요청을 하였을 때에 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허황된 명예나 자리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인격과 성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허황된 명예를 쫓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중요한 요직이 있을 때 제안을 거절하는 법이 없죠. 허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만 망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와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가시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였고 더 나아가서 가시나무로 성장되는 누구? 아비멜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가시나무가 나무 공동체를 불살라버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세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화로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비멜렉의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왕권, 지금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아비멜렉의 불의한 일에 누가 지금 지지를 했다는 겁니까? 세겜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함께 참여한 그 행위가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을 정당한 방법으로 왕으로 세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화 속 나무들로 상징되는 이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가시나무, 즉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기드온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요담의 저주대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요담의 저주가 있었지만 그의 저주는 무려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쿠데타라는 것은 영원히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처럼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법도 했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참 고통을 느낍니다.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게 되면 우리가 굳이 선을 행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악인의 샬롬,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얼마나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형통함은 언제까지 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그냥 놔둘 것인가? 의인들은 이 악인들을 저항할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이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영원할 줄만 알았던 아비멜렉의 통치는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렇죠. 사사들에게 뭘 보냅니까?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가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제 이 말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상황이 누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 서로 배반하게 하면서 배후 조정을 이제 해나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역사 뒤편으로 이렇게 탁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매복을 했다는 것은 산 정상을 매복 장소로 삼았다라기보다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정탐을 한 뒤에 매복한 자들에게 연락하여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격하고 강탈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은 강탈해봐야 별로 뭐 털어먹을 게 없었겠죠, 그죠?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보호 아래 있는 상단 혹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바칠 혹은 전할 공물을 들고 가는 아비멜렉의 부하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강탈해서 빼앗았다. 그럼 이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아비멜렉을 공격하고 반역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반역의 주모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반만 세겜인이었잖아요. 피가 반만 섞인 세겜인.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세겜인이에요. 가알은 세겜 지역을 소리 없이 두루 다니면서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비멜렉이 외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이 가알의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하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제 장면은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포도를 수확한 후에 바알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자신들의 순수 혈통 앞에 이러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반쪽짜리 혈통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알을 비롯한 그의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한 혈통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반쪽짜리 혈통인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허풍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아비멜렉은 세속적 권력을 탐한데 있어서는 이복 형제의 피 흘림까지도 불사해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알이 아비멜렉의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가알은 아비멜렉보다 더 나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세속적 욕망의 죄악으로 번복되어져 버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스불은 가알의 옆에 있었지만 가알 편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알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스불이라는 사람은 동조되지 않고 아비멜렉의 반역이 일어나 아비멜렉에게 이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때 이제 뒤에 나오는 4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아루마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불은 이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세겜 지역의 상황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소 안 헷갈리시죠? 예, 장사 안 헷갈리시죠? 자, 34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전에는 세겜과 아비멜렉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라고 의기투합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절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공격하고 지금 여기 34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서로가 지금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사사 혹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엄습하여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을 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인생과 그 공동체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 성읍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도시의 문은 존경받는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이 도시의 장로들이 서서 중요한 의논과 결정을 하는 지역이 이 성문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자기가 원하는 권력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성문에서 성의 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맛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자리는 가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라고 착각하면서 가을이 그 자리에 섰던 그 순간, 그 자리는 최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매복했던 아비멜렉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공격 지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우는 사람이고, 스불은 가알 곁에 있지만 아비멜렉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가알과 스불, 저는 읽을 때 좀 헷갈려가지고 좀 표시하면서 읽었습니다.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알은 아비멜렉의 병력이 공격하러 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비멜렉의 부하인 스불은 그것을 산의 그림자라고 가알을 속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 말을 듣고도 가알이 의심을 품지 않고 아비멜렉의 접근을 계속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스불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예.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예. 너 그 많던 자신감 어디 갔어? 이제 빨리 가서 싸워.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허풍을 쳤던 가알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적수가 되지 못했죠. 성경의 말대로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을 만큼 가알의 병력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쓸데없는 허장 성세로 가알은 많은 이들을 상하게 만들었고, 또 세겜 사람들 또한 무가치한 지도자를 세운 것에 대한 대가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또 선거일입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사실상 아비멜렉이 가알을 이렇게 추격했지만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그를 포박하거나 죽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끝까지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루마에 남아 있었는데, 아비멜렉 대신 누가 가알과 싸웠습니까? 스불이 가알과 싸우고 또 그의 가족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어서 백성들도 밭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백성들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피해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보면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고, 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하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에서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위기가 끝난 줄 알고 피해를 정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을 아비멜렉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상인들과 부하를 습격하여서 자신의 돈과 명성에 해를 끼친 이들을 아비멜렉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세겜 백성들을 죽이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허물고 소금까지 뿌리면서 두 번 다시 그 지역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저주까지 내려버리는 일을 아비멜렉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아비멜렉을 믿고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대금까지 자금까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임명했던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인격과 성품과 자질로 따져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권력지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외면한 채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세겜 왕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왕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이 잔인한 소식을 인근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세겜이 당한 운명을 보고 놀라서 이 인근 마을 사람들이 세겜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에 피난처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아비멜렉은 이렇게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8절과 49절을 따르면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살몬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와서 망대 주위에 벌려놓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망대는 불타올랐고 남녀 1,000명이 불타죽었습니다. 불타죽었다. 잠깐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시나무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무들을 불살라버렸던 그 저주가 지금 이 요담의 저주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새로운 지역이 또 등장합니다. 데베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 피해 보복을 했으면 멈출 법도 한데 아비멜렉은 여전히 피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북동쪽으로 약 한 19km 떨어져 있던 데베스라는 도시도 데베스의 이 도시도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마 이제 이 데베스의 사람들도 반역을 할 때 세겜 사람들이 반역할 때 같이 반역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레파토리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망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전에 승리했던 공식 망대를 불태워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무도 예기치 못한 변수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쭉 승리해왔던 공식을 따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망대를 불사르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불을 놓기 위해서 망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꺼져버렸어요. 여인이 아마 던진 맷돌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보는 이런 큰 맷돌이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손맷돌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활과 창으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여자들도 무거운 돌을 던져서 망대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앞치마의 여인들이 돌을 모아가지고 함께 막 전투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살육에 눈이 돌아가서 무시무시했던 이 아비멜렉은 정말 어이없게도 집안의 도구를 사용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왕이 되고자 했던 스스로 왕이라고 자부했던 자에게 내려진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수치를 덮고 싶어서 가까이 있는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참 덮힐 법도 했지만, 훗날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 다윗이 이 사건을 인용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인용한 정도였으면 누구도 아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으로 자주 그의 죽음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아비멜렉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이 횡행했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악을 확실히 보응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때와 방법에서 벗어날지언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사사기 9장은 참으로 어둡고 참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야망,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 또 형제 살해의 비극, 그리고 결국 서로를 향한 공격과 칼과 또 파멸로 오늘 사사기 9장은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권력 다툼과 또 정치적 음모가 만들어낸 비극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칼과 권력으로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돈과 정치적 계산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셨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심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불확실하고 또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의인은 괴로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사사기 9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다소 좀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권력이 무섭다고 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조급하게 만들어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님들,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의 시대 때도 하나님은 왕이셨고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연히 주님께서 이 시대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에도 우리는 간혹 그 진리를 잊은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욕망을 따라 세속적 가치를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곳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았고 참된 진리도 참된 생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신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복되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불의와 반칙이 상식인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2주간의 남은 날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